히브리서 67번 메시지 아들의 명분의 완성.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은 아들의 명분입니다. 아들의 명분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원형과 모형이 되심에 의하여서만 아들의 명분을 위한 그의 갈망을 만족해 할 수 있으십니다. 이 원형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역사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으로 역사되는 것은 다만 구주나 거룩한 생명일 뿐 아니라 아들의 명분의 원형, 곧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와 하나님의 맏아들 사이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독생자에게는 인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성하시지만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맏아들에게는 신성과 인성 둘 다가 있는데 이는 그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의 부활을 통하여 아들의 명분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제 이 신성과 인성 모두로 조성된 맏아들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역사되었습니다. 명분에 이르도록 예정됨. 에베소서 1장 5절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명분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과정이며 그것은 목표가 아니요. 목표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아들의 명분입니다. 하나님의 사하심과 의롭게 하심과 구원과 거듭남은 모두 아들의 명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구원하셨으며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룩해 하심과 변화와 본받음의 과정. 아들의 명분은 시작과 완성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영화롭게 됨으로 완성됩니다. 거듭남과 영화롭게 됨 사이에는 거룩해 됨과 변화와 본받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 됨에 관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 있는 거룩해 됨의 관념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단어적으로나 용어적으로는 같지만 그 이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 사전은 성경의 사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 따르면 거룩해 됨의 의미는 원형의 요소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형인 맏아들의 요소로 적셔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될 것입니다. 거룩해 됨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별되는 것은 가르침이나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형의 신성과 인성의 요소로 침투됨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의 온 존재는 하나의 검은 반점과 같습니다. 어느 날 원형의 놀라운 요소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것을 거룩히 했습니다. 우리 존재의 남은 부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여전히 매우 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심지어 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당신은 여전히 검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무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이든 영적이든 비영적이든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접촉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의 불투명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자신의 종교와 윤리의 음침한 지하 감옥 안에 거하고 있으며 당신에게는 어떤 투명함도 없습니다. 당신은 매우 어둡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를 적시는 원형의 놀라운 요소를 가짐으로써 거룩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으로 확장될수록 당신은 더욱더 거룩해 될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분별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해 됨입니다. 변화는 거룩해 됨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요소로 적셔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 되며 우리가 거룩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변화는 밖에 바뀜이나 조정이나 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의 신진대사의 변화이며 생명과 본성과 형상의 변화입니다. 거룩해 됨은 변화를 위한 것이며 변화는 본받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거룩해 되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심지어 영적인 것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소위 영적인 것들에 관한 어떤 가르침들은 단지 공허할 뿐입니다. 참된 영적인 것은 본받는 것입니다. 영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모방이 이것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주하시는 원형, 곧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참되고 사하신 하나님의 맏아들에 의해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가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는 계속적으로 속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율법과 선지자. 우리가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을 따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부르셨으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으며 그들은 밖의 의문의 법을 따라 그분의 백성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율법에 옳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의로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들로 구성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과 일치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본성은 동일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변하지 않지만 선지자들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가 오늘은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고 내일은 반대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어떤 선지자와 어떤 장소에 가는 것에 대하여 상담한다면 그는 가는 것이 옳다고 할지 모르나 당신이 그에게 동일한 것을 내일 묻는다면 그는 당신에게 가지 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은 이것을, 내일은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계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이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른 것이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행동, 곧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오늘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시지만 내일은 어떤 곳으로 가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당신에게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고 내일은 미워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변치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구약을 읽어본다면 당신은 선지자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볼 것입니다. 옛적의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따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을 따라 하나님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 일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는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으며 선지자들에 대하여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아내의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을 따라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아내의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을 따라 그분의 백성입니다. 내적 생명의 법은 그의 본성에 일치하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일치합니다. 생명의 법은 항상 동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생명의 법에 관한 한 당신에게나 다른 이들에게나 변화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영화를 보러 가려 한다면 아내 법은 당신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도 또 다른 때에도 당신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기름 부음은 당신에게 백화점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당신에게 가라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법은 당신에게 결코 장식용 등을 사라고 허락하지 않는 데 비해 기름 부음은 당신에게 백화점에 가는 것을 허락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더욱이 기름 부음은 한 형제가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은 허락할지 모르나 다른 형제에게는 동일한 것을 금할지도 모릅니다. 이로써 우리는 기름 부음은 변한다는 것을 봅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정죄하는 방법으로 말하려 한다면 생명의 법은 항상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밤 집회에서 히브리스를 말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기름 부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의 기름 부음은 나에게 히브리스에 관하여 45분 동안 말하라고 격려할지 모르나 내일 집회에서는 이 집회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로서 우리는 율법은 동일하게 남아있지만 기름 부음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것은 이 율법과 이 기름 부음을 따라서입니다. 종교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에는 밖에 규례나 형식이나 의식이나 공제가 없습니다. 오직 기름 부음과 생명의 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약 14년 전에 나는 뉴욕에 있는 유대인 형제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정통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자러 갈 때 심지어 그들의 신발조차도 구약에 있는 말씀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놓아야 합니다. 그들은 매우 성경적이고 종교적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많은 규례들이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이러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방법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그들도 그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 대 규례와 조직.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교리적으로는 분명할지 모르나 그것들에 대해 체험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해야 하고 기름 부음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는 점점 규례들을 따라 생활하게 되었고 조직을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교회 생활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교회 생활은 살아있었고 우리는 안에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했으며 기름 부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점점 생명의 법을 따르는 데서 습관으로 발전되었으며 습관은 규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규례를 따라 생활하고 조직을 따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조직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음을 소홀히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안배나 조직을 따라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에 따라 지폐소를 청소하러 오는 것을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봉사그룹에서 누가 첫째이고 둘째이고 마지막인가를 주의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조직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조직 안에서는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접촉하는 것도 기름 부음을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이는 모든 것들이 안배되었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언제 그것을 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하는 형제가 아닌 어떤 형제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 청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 주님을 방망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이미 광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몇 번 늦는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 형제는 도착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 서서 기다릴 것입니다. 만일 인도하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기능을 발휘할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 봉사가 아닙니다. 신약에 계시된 생활. 신약에 따르면 생명의 법은 우리 존재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사실상 기록자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는 우리 안으로 그의 본성과 인격을 모두 가져오십니다. 본성은 역사하고 인격은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본성을 따라 생활해야 하며 그의 인격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움직이심을 따라 지폐소를 청소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에서 당신의 서열에 대하여 주의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 안에 있는 사신 인격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신약에서 발견되는 생활입니다. 구약과 비교해 볼 때 신약은 매우 짧습니다. 구약은 1300페이지 이상이지만 신약은 400페이지가 약간 넘을 뿐입니다. 기독교는 가르침과 기적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는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가르침과 기적들이 필요치 않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놀라운 본성을 따라 생활하고 그의 놀라운 인격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규례나 안배나 조직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인격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것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생생하고 풍성한 누림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규례를 따라서가 아니라 안의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을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분의 신성과 인성의 역사심입니다. 종교로부터 구출되어야 할 필요. 당신은 왜 내가 종교를 반대하는지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아주 많은 것들, 특히 교훈들과 방언 말하는 것들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방언 말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단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것이며 그 결과는 생명이 많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한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55년 전에 나는 모든 예표들과 가르침들과 예언들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나를 7년 반 동안 잠자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는 우리에게 의문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것을 선포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나는 오순절 운동에도 개입했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에 의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역할 위임과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다른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출될 때라야 나의 부담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은 여러분이 얼마나 구출되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 사람들도 아들의 명분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만이 우리 안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완전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은 아들의 명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 히브리서 2장 10절은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영광 안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매일매일 똑같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이 식물의 성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그것은 죽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식물은 연한 싹을 냅니다. 이 연한 싹은 성숙하고 꽃이 필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꽃은 그 식물의 영화롭게 됨입니다. 그 식물은 버섯과 같지 않아서 갑자기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자람으로써 영화롭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거듭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화롭게 될 수 있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는 연한 싹들과 같습니다. 거듭남과 영화롭게 됨 사이의 거리는 거룩해 됨과 변화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의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해에 걸쳐 생명 안에서 자란 소수의 사람들이 영화롭게 됨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꽃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만일 당신이 여전히 연한 싹이라면 당신은 꽃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성숙할 때 당신은 영화롭게 됨 안으로 꽃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됨, 아들의 명분의 완성.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은 그가 의롭게 하신 자들을 하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은 우리가 하늘로 인도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구절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표는 영화롭게 됨입니다. 이 영화롭게 됨은 본받음의 온전케 됨이요 완성입니다. 바꿔 말해서 영화롭게 됨은 아들의 명분의 온전케 됨이요 완성입니다. 아들의 명분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케 되거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거룩케 됨과 변화와 본받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내주하시는 놀라운 분에 의해 적셔지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확장될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거룩해 되고 변화되고 그의 형상을 본받고 아들의 명분의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적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이나 교만이나 겸손이나 윤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지어 영적이거나 영적이 아닌 것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30년 전에 나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사라져 갔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조차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로 그의 아들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원형인 그의 아들은 우리 안으로 역사되었으며 그의 요소로 우리를 적시기 위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본성에 따라 생활하고 그의 인격에 따라 움직임으로 그분과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여 나는 영성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본성을 따라 살고 당신의 인격을 따라 움직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해 동안 살고 행동해 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해 받은 전부는 정죄였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것을 참기를 거절한 이유로 정죄되었습니다. 교훈들과 오순절적인 것들을 거침으로써 나는 그것들이 역사하지 않으며 우리를 공급하지도 않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 놀라운 분의 본성을 따라 생활하고 그의 인격을 따라 움직인다면 당신은 넘치도록 공급받을 것이며 다른 이들도 당신을 통하여 공급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은 기독교와 절대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단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과 함께한 순수한 성경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가르침들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전통과는 다르지만 절대적으로 성경을 따릅니다.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음의 움직임은 우리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들의 명분으로 운명 지어졌으며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기 위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율법은 생명의 법이고 우리의 선지자는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른 것이며 이 선지자는 그의 인격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본성을 따라 생활하며 그의 인격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역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음원 안에 있는 가르침들을 주의하지 않으며 또한 밖의 기적들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적 생명의 법과 안의 기름 부음을 주의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되고 사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참되시며 종교나 우리 인간의 사고를 따르지 않으십니다. 아들 안에서 성육신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서 그는 놀라운 본성을 가진 하나의 사신 인격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본성은 지금 우리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본성의 기능이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이고 그의 인격의 움직이심이 기름부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교리들과 가르침과 기적들과 은사들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신 인격과 그의 놀라운 본성으로 처리받고 있습니다. 그의 본성은 항상 동일하며 우리 존재 안으로 그의 요소를 확신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행동들과 움직임과 처신함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의 본성과 그의 인격에 의해서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점차적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우리 안으로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온전함과 영화롭게 됨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에 의해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이지만 교회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놀라운 분, 곧 성육신과 부활을 거치시고 지금은 신성과 인성으로 구성된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본성을 따라 생활하고 그의 기름 부음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잘할 것이며 우리가 휴거를 위하여 예비되고 아들의 명분 안에서 익을 때까지 적셔지고 변화되고 그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